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전 9시에 달리신 뒤에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운명하시고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금식하는 날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보다 더 깊이 있게 또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이 성금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치게 되는데요, 그 십자가를 치는 그 장면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저도 그 예루살렘에서 비아돌로로사에서 20km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그 비아돌로로사 길을 걸어서 올라가 봤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제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추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출발하는 그 시점에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그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데 유대인 그 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막 웅성웅성 떠들더니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침을 뱉었어요. 근데 제 얼굴에 침이 탁 묻었는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깊이 있게 또 묵상하게 돕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침뱉음을 당하니까 온갖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온갖 복잡한 생각.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돌로로사를 한번 올라가 보겠노라고 하는 어떤 체험적 마음을 가졌는데 그 바로 나가자마자 그 유대인 학교 그 아이들 가운데 침을 뱉었는데 공교롭게 제 얼굴에 침이 확 붙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했죠. 아,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은 어떤 생각이셨을까? 찢기고 상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르니까 저는 훨씬 그 어느 때보다도 비아돌로로사를 올라갈 때의 그 어느 때보다도 그때에 저는 잊을 수 없는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를 가서 그 비아돌로로사를 함께 좀 걸으면서 그 14초 주님이 머물렀던 주님이 손을 짚었던 주님이 넘어지셨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치셨던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같이 묵상하고 또 주신 은혜들을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 아마 그런 꿈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성지순례를 가서 또 한 곳 한 곳 우리가 방문하면서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나눌 그때를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그날을 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십자가와 연결된 사람과 관련해서 오늘은 아리마테 사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담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리마테 사람 요셉입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테 사람 요셉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마치 없는 듯 조용히 묵묵히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워질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큰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평소에는 참 조용해요. 조용히 묵묵히 충성을 다하다가 정말 어려워질 때 나서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마치 이 아리마테 사람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의 모습을 보면 평소 그의 성품이 어땠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리마테 사람 요셉도 그런 성품이겠지요. 그렇죠?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각종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뭐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호기심이 많은 자들, 또 어떤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자들, 뭐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따라다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남자의 수만 5천이지 거기에 여자의 수와 아이들의 수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 주변에 늘 함께 있어요. 그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무언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혜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도 동일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열두 제자도 뭔가 자신들에게 혜택이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지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아들 중 한 명은 좌편에 아들 중 한 명은 우편에 앉혀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때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얻고자 함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태 요셉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젠 끝난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거라고 하는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떠난 그 상황, 제자들도 떠나고 그 곁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떠난 그 상황 가운데 오로지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아리마태 사람 요셉. 그가 예수님 앞에 그가 가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모입니까? 나름대로 힘이 있을 때 모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힘이 있을 때, 무언가 혜택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예수님이 이미 다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이제는 전혀 사라진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더해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대다수가 아름답게 사용되고 축복된 주인공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묘, 가족묘에 매장한 아리마태 사람 요셉. 다 그렇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리마태 사람 요셉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출생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늘 수식어, 앞에 수식어가 붙지요. 아리마떼 사람 요셉, 아리마떼 사람 요셉. 여기 아리마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작은 한 시골 마을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떼가 그래요. 한마디로 시골 출신이죠. 시골 출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산골 출신입니다. 예, 산골 출신. 그가 공회원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산골 출신이 공회원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공회원이 되었다. 굉장히 출세한 겁니다. 엄청나게 출세한 겁니다. 예. 제가 제 아내한테도 늘 얘기하거든요. 제 아내 집이 상주거든요. 이 산골짜기 상주. 꼴짜기. 어떻게 이런 꼴짜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 이 처갓집 찾아가는데, 야, 세상에 이런 꼴짜기가 다 있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내가 구제해줬다고. 나 때문에 당신은 출세했다고. 이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도시에 나오게 했으니까 얼마나 출세한 거예요.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골 출신이에요. 또 사회적 신분적으로 측면으로 보면 43절 중간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야기합니다. 공회원이래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즉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다 존경받는 건 아니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니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다 선하고 의롭습니까? 존경받습니까? 아니요. 존경받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런 좋은 지위, 여건에 있으면서도 존경받았다 하는 것은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평소 삶이 어땠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특히 여기서 공회원이라고 붙여 있어요. 공회원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가리켜 말하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둘러앉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러앉는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에 대제사장이 한 명을 포함해서 71명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렇게 뺑 둘러앉아서 그러니까 71명이 뺑 둘러앉아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현안을 결정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현안을 의논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의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공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봐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출세한 사람이라는 거죠. 막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리마떼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골 출신에서 정말 북쪽 산골 출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그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출세한 사람입니까? 또 다음은 경제적인 측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떼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얘기합니다. 당시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부를 가진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였대요. 부자.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 모아지고 또 출세를 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묘를 파는 거예요. 가족묘. 어느 정도 이름이 좀 알려지고 어느 정도 부를 축적을 하면 제일 먼저 꼭 해야 되는 것이 이 가문.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돈이 모아지면 이 가족묘를 파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도 가족묘를 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아리마떼의 이 가족묘를 판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족묘를 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 주변에 가면 마치 공동묘지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다 묘지로 가득해. 예루살렘 성 밖의 일들은 다 묘지로 가득해요. 전부가 다 묘지예요. 그만큼 공동묘지 같아요, 예루살렘은요. 왜냐하면 돈이 있다 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과 가까운 곳에 묘를, 가정묘를 둡니다. 막강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묘지의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의 가정묘를 두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예, 그만큼 그 사모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부활하실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다시 재림하실 때에 자신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 여기 아리마태 사람 요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묘를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했다는 거지요. 굉장히 부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예. 굉장히 부자였어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4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력 있고 부자들은 신앙적인 측면이 약해지기 일쑤입니다. 일반적이죠. 약해집니다. 그런데 아리마태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또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4장 27절에 보면 그는 예수의 제자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태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두 제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열두 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오늘도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지요. 제가 이렇게 아리마태 사람 요셉에 대해서 찬찬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산골 출신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출신 배경이 그렇게 멋들어지도 않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토록 유명했던 사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듣기에 합당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적게 소유한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소유한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 그만큼 많이 있는 것이죠. 아리마태 사람 요셉이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됨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리마태 사람 요셉이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됨을 모든 만방에 알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는 거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때에 이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혜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 주변에 늘 서성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 마저도 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 때에 아리마태 사람 요셉은 자신이 제자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당돌히라는 표현입니다. 당돌히. 43절 전반절에 보면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여기서 이 당돌히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옳차고 다부지게 마음에 있는 담대함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옳차고 다부지게 마음에 있는 담대함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당돌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아니겠습니까? 힘없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저 세상에 주눅들어 살고 절망 중에 늘 불안함에 휩싸여 있는 우리.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당돌함, 즉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두려움의 산. 이 두려움의 산을 넘지 못하면 당돌히 행동하지 못합니다.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리마테 사람 요셉은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혹 나섰다가 내 지위, 내 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실 아리마테 사람 요셉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테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의 제자이더니 그것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숨기더니라고 하는 표현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은휘라고 되어 있어요. 은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말하기 꺼려하는, 그래서 숨기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꺼려진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말없이 믿는 숨겨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등장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때로는 보여지는 믿음도 좋지만 이런 믿음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말없이 숨겨져 있지만 어려울 때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신앙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거죠. 바로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 그래요. 그렇다면 아리마테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담대함의 비결은 뭐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무언가를 붙잡고 있고 무언가를 집착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위치, 자신의 부, 이거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그 가문을 위해 준비됐던 무덤을 내어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잃어버릴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내려놓겠다. 심지어 자신의 지위, 자신의 부,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놓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형수입니다. 혹 한편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면 자신도 죽을 수 있고 자신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이런 믿음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지위를 분명히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고백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리마테 사람 요셉 역시 마찬가지죠. 생명을 거는 신앙뿐 아니라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마련한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그 무덤,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헌신, 놀라운 것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그 순간, 가장 다 빼앗겨버릴 수 있는 그 상황, 그때에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감히 신앙인이라고 드러내기 힘든 위협적인 때가 온다면 그냥 숨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됨의 정체성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려놓음과 세상의 내려놓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내려놓음은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놓음은, 그리스도인의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리마태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려놓음 중에 최고의 내려놓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려놓음 중에 최고의 내려놓음,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 중에 최고의 내려놓음은 뭘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내려놓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더 귀하게 내려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려놓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조차도, 주님은 하늘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주님은 과감히 내려놓은 겁니다. 하늘의 권세 다 내려놓은 거죠. 다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남기지 않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리마태 사람 요셉을 바라보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보다도 더 강력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4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 믿음이 헷갈리니까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숨고 무서워 떠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왕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영광,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거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꺼이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 더 얻기 위하여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장차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장차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